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본격 사진 인문학 방송 4인방
사진 인문학 방송 5회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이제 현대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죽었던 코너 잠깐 꺼내서 한번 현쌤에게 물어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쌤에게 물어봐.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희가 중간에 얘기할 때 보면 항상 현상 인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냥 사진 그냥 하드카피로 뽑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현상과 인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현상은 이 필름을 정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현상을 맡기면 필름으로 형태로 주지. 그 네. 사진관에서 네. 그게 현상이야.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이제 그런 필름을 썼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돌돌 말려 있잖아요. 쭉 피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빛 속에서 쭉 피면 어떻게 돼? 하얗게 그냥 날아가겠지.
안 펴봤으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이제 암실에서 어떤 약물을 타서 현상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현상, 정지, 정착. 그래서 플라스틱 면유에 정착을 시키는 것까지일까?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종이에 뽑는 거, 인화지에 뽑는 걸 이제 암실 들어가서 그 필름을 확대경에 걸고 빛을 몇 초 쬐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요즘 이제 디지털 프린팅이지. 옛날에는 암실에서 그렇게 뽑는 걸 인화라고 그러지. 그래서 현상 인화를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필름 형태로 뽑는다는 자체를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종이에 나오게 하는 거를 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그리스어로 뭐 포토스 그라토스 하면서 빛으로 그리다 했는데
그렇지.
필름을 그냥 쭉 뽑아버리면은 이제 빛을 계속 받으니까 하얗게 떠버린다는 거죠. 이제 찍었는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려고 뭐 일단 코팅을 한다든지 그런 거 이제 보존 처리를 하는 거를 현상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또 지난 수업 때 비비안 마요 특집할 때 올리브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 밀착 인화를 한 거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밀착 인화 그건 또 뭐죠?
자, 필름을 보면 이제 네거티브 필름이 있고 포지티브 필름이 있는데 네거티브는 상이 반대인 거예요. 이제 하얗게 나온 부분이 새까만 거고 새까만 부분이 하얗게 된 부분인데 그거 봤을 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필름들을 전체를 인화지에 대고 한번 이렇게 빛을 쬐면 인화지에 그 필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지. 그럼 그 밀착 인화를 떠서 그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서 아 나는 이 사진을 현상을 아 인화를 할 거야. 또 이 사진을 인화를 할 거야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 필름만 뽑아서 확대경에 걸고 인화지 큰 인화지에다가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인화를 밀착 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전에 그 뭐 라이프지를 다룬 뭐 월터 영화 아니면은 뭐 뱅뱅 클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네거티브 그러잖아요. 그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필름을 뜻하는 거죠.
그렇지.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건 이제 어디 사진관에 맡겼다가 이제 필름 쭉 펼쳐진 걸 받아보면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 불빛에 비춰보고 반대로 보이는 거.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그렇게만 매번 볼 수가 없으니 종이에 우리가 진짜 인화하듯이 그러니까 필름들을 6개 잘라서 A4G 정도 크기에다가 다 깐 다음에 인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구나 하고 볼 수 있고 지금은 뭐 디지털이라서 단번에 다 볼 수 있는
요즘에 이제 그 포토샵 쓰시는 분들도 보면 사진 딱 불러와 놓고 반전 딱 하면은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어두운 부분은 밝게 되고 밝은 부분은 어둡게 되고 그게 예전에 네거티브 필름 형태는 이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지티브 필름. 필름 자체로 그냥 보면 그게 다 보여.
아, 슬라이드 필름?
그 색이 그 색으로 보이고 하는 거. 그 이제 필름 값이 좀 비싸고 그러지.
그럼 슬라이드 필름이 우리가 그 뭐지? 인스탁스 그런 게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인스탁스? 아, 바로 우리
즉석 카메라.
즉석 카메라는 포지티브 필름. 바로 뭐 필름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인화가 돼서 나오는 거지, 찍혀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찍으면 바로 그대로 나오는 거. 뭐 궁금증이 해소가, 왜냐면 이게 해소를 시켜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참 시각적인 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필름을 보면서 이건 뭐 현상이고 이거는 1차 기나고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 용어를 들으시고 아마 또 검색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걸 보고 판별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필름을 한번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저희가 얘기한 걸로 한번 약간 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상상되실 거예요.
모자란 부분은 또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이런 그렇지. 거구나 이해가 되실 거고. 죽었던 코너 핸쌤에게 물어봐. 잠깐 다시 한번
잠시 한번 네, 살려보고
부활시켜봤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 마지막 코너에서 근대 사진의 마지막이자 현대 사진의 이제 시작 이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현대 사진의 시작 그러면 로버트 프랭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로버트 프랭크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지. 이제 컨템포러리 포토에 대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컨템포러리 포토라는 게 이제 1966년에서 69년에 이제 뉴욕에서 전시된 사진들 중에 기존 작품의 경향을 조금 벗어난 거지. 이제 근대적인 요소를 벗어나서 어떤 현대적인 감각으로 일상생활의 어떤 불안감 아니면 허무 뭐 이런 어떤 블루디한 느낌의 사진을, 또 아니면 그런 풍조의 사진을 찍어서 뉴욕의 이스트먼 하우스에서 열린 사진전의 명칭에서 비롯됐다 그래. 그래서 본래는 뭐 인물, 사상 따위의 모든 대상을 사회적 풍경으로 파악하여 촬영하는 사진 또는 태도를 뜻한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정도로 나올 건데. 자, 로버트 프랭크는, 미국 사람이 아니지. 어디 사람이야?
스위스.
그렇지. 스위스 사람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스 사람, 이 유럽 사람이라고 보면, 유럽 사람이 갖는 어떤 전통성과 철저함이 있거든. 그런 데서 사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자, 195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지. 사진을 얼마나 잘 찍었으면, 사실은, 구겐하임이라는 단체에서 미국을 찍어달라 그래. 여행하면서. 그래서 하루 식사권과 하루 숙박권을 주면서 9개월 동안 이제 와이프와 딸과 아들을 데리고 미국을 9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때 28,000장을 찍었다 했나? 어쨌든 뭐 엄청난 수의 양의 사진을 찍거든. 찍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시대적 풍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스위스 사람이 미국 가서 보니까 어때? 미국은 그때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냐면 1, 2차 세계대전 전성국이었고, 그 다음에 흑인, 백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시기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 좌익, 우익 이런 게 있고, 또 너무 잘 아시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만 오면 잘 산다는 모든 미국의 광고는 미국에 오면 행복한 모습들의 광고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 사람이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 유럽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지금 뭐 초사고 문제도 프랑스가 제일 엄하고. 자,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 미국을 와봤더니 개인이 있어 없어. 자, 국가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생각하라고 했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지.
60, 70년대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렇지. 우리나라도 어때? 길을 가다가 오후 5시가 되면 예국가가 울려 퍼지고. 토리는 그 세대는 아닐 거고.
전 조금 겪었죠.
조금 생각이 날 것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어릴 때 뭐 통행 금지까지.
어느 시대, 뭐 일제시대에 사셨던.
초등학교 3대까지 통행 금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나는 건데. 네. 어쨌든, 오후 5시만 되면 예국가가 울려 퍼지고 가던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예국길을,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든지 예국가가 울려 퍼지는 방향을 써서, 있었던 시대. 자,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전부 기립을 해서 예국가 제창을 다 들어야 돼. 그리고 앉아서 대한뉴스를 보고 영화를 봐야 됐던 시대.
아, 선생님, 저 지금 몇 년생이신가? 선생님, 의외로 동안이신가?
뭐, 내 세대의 사람들은 다 이게 통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만큼 70년대가, 급변화, 70, 80년대가 급변하던 사회, 급변하던 시기에, 또 미국의 어떤 영향권 아래서. 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나라겠지. 근데 유럽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나라가 미국, 뭐, 일본, 한국 정도였지,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미국이라는 곳이 신기한 거야. 아니, 어떻게 개인은 없고, 나라만 있지? 나라에 대한.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첫 페이지를 딱 보면 어떻게? 두 소시민이 창가를 바라보는데 뭔가에 가려져 있어. 그게 뭐지? 승조기야. 미국을 상징하는 승조기에 두 소시민의 얼굴이 가려져 있고. 그 다음 장면 보면 그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정치인들이 입고 있는 옷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죠. 정치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미국 전통 뭐 카우보이 복장이 아니라 무슨 복장이에요? 영국식 복장이라는 거지. 영국식 신사에. 그러니까 문화적 기반이 약한 미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83장의 사진을 내서 Americans, 미국인이라는 사진집을 발간을 해. 자, 한 가지 주제로 이 미국 83장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그렇게 상징과 언유를 통해서 보여준 사진가가 드물었지. 아니, 드문 게 아니고 없었지. 그래서 아마 그 사진집을 미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내는데, 예를 들어서 나보고 새마을 운동을 찍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찍어야 돼, 국가에서는?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런 표상들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밝고 건강한 모습을.
그렇지,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나 혼자서 뭐 경부고속도로를 짓다가 죽은, 그 몇십만 명 된다 그러지? 네. 죽었던 사람의 어떤 위령비를 찍는다든지, 묘소를 가서 찍는다든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찍는다든지, 어떤, 뭐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의 우수함을, 숙박시설을 찍어달라 그랬는데, 다른 사진가들은 우리 숙박시설의 우수함을 막 찍고 있다는 거지. 뭐 로비가 이만큼 좋고, 뭐 샤워시설이 이렇게 좋고, 막 이런 걸 찍는데, 스위트룸의 어떤 퀄리티에 찍고 있는데, 나 혼자서 대한민국 뒷골목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인숙만을 찍고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서, 프랭크는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왔지만, 웃고 있지 않아.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은 보면 웃는 사진이 그진 없지. 전부 무표정에. 참, 그게 그 당시에 미국인이었던 그러니까
광고판 웃고 있잖아.
그냥 광고만 웃고 있는 거야. 미국은 광고만 웃고 있고, 실제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온 사람들은, 웃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에 많이 갔잖아요. 1세대 분들. 뭐 노래도 있잖아.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 낯성이 어디지? 소리는 모를 수도 있는데 수업,
LA.
수업을 통해서 알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LA지. LA를 가야 이제 잘 살고자 하는 욕망, 보릿고개를 막 겪었던 사람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게 너무 이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우리 물질을 쫓아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 정신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 못 살던 시절에는 정신이 당연히 있었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뭐 어른을 조심해라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없었어. 무조건 부자가 되고는 싶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끈끈한 정들이 이웃 간의 정도 있었고 참 그런 게 있었는데 수박 한 조각을 사도 나눠 먹고 물론 뭐 몰래 먹기도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 그런 건 없어지고 물질만 그 시대보다 물질은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뭐가 피폐해졌냐 하면 우리 정신이 피폐해졌거든. 그래서 그걸 찾으려는 하나의 어떤 기대거부가 사실은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로 네. 시대적인 요구로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사진에 기계적인 건 얼마나 좋아. 어제도 뭐 문화센터의 한 주부분이 아 지금 8주차가 다 돼가는데 사진 모르겠어요. 안 찍혀요. 잘 못 찍겠어요. 그래서 내가 딱 급처방을 내려주고 왔어. 뭐라고 내려주겠어?
오토로 찍었어.
그렇지. 오토로 찍으세요. 나도 요즘 오토로 스냅을 찍고 다니거든. 너무 네. 잘 찍혀.
저도.
아니 근데 이거 놔두고 왜? 조리개 셔터스피드 물론 사진을 공부하니까 그 기본 원리는 알아야 되지. 하지만 앞으로 계속 오토 잘 찍히는 카메라 계속 하부 구조에서 나올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걸 아는 거와 내가 사진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치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내 삶에 의미를 둘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정말 구닥다리 카메라도 내 삶에 엄청난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신규종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신규종만을 바라보는 시대에 이제 정신적인 걸 한번 바라보려는. 이제 프랭크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물질 문화 그지 이런 사진도 기억이 나. 두 개의 나무 사이에 자동차를 아주 빛나는 커버로 덮어놨어. 이 자동차 먼지에 앉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냥 거죽대기로 하나 덮어놓고 사람 네 명의 사람이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미국을 바라볼 때 자기의 감정적인 거, 블루디안 어떤 블루스적인 감정적으로 바라본 거고. 물론 사람, 사진가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찍어. 사람들한테 막 들이대고 찍고, 그리고 살짝 중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그런 공격적임을 더 잘 표현한, 뭐, 안정적이고, 뭐, 인터뷰에서 그러잖아. 뭐, 브레송 사진, 드와노 사진, 이런 사진들은 너무 공손하고 낭만적이다. 나는 그게 싫다. 사진의 어떤 공격성. 왜? 자기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야? 뉴욕 5번가였거든. 뉴욕의 그 시대의 뉴욕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고 에너지로 충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걸 낭만적으로 찍는 곳이 아니지. 자기가 뭐 프랑스의 거리 같으면 아마 낭만적으로 찍었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자기가 있는 곳이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성향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찍을 거야 하고 이렇게 다가가서 찍기도 하고 뭐 그렇게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랭크 이후에 바라봐야 될 사진가가 있다면 대표적인 상황은 이제 듀안 마이클 같은 작가가 있지. 듀안 마이클은 사진법에 어느 사진법에 글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사진에다가 자기 친필을 막 써서 넣기도 하고 한 장의 사진으로는 도저히 내 감정을 전달할 길이 없어. 이래서 어떻게 하지? 시퀀스 포토.
여러 장의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줘서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뭐 합성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사진의 피카소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는 지금도 뭐 살아있지. 그래서 그런 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감정. 듀안 마이클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에 대한 체계를 이 사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이거 역시 참 이게 시청각적으로 그지 시각적으로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듀안 마이클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류의 사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보면서 텍스트와 어떻게 조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에 사진 올리고 글 쓰는 거. 그래 텍스트와 사진의 결합의 최초가 아마 듀안 마이클일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진가가 누구지? 우리 특집편에서 했던 다이애나 로스 같은 작가. 참 그 시대의 비정상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놓으면서 자 아까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작가가 뷰파인더의 뒤쪽에 머물러 있고 아니면 철저하게 앞쪽에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뷰파인더 뒤쪽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 자,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로버트 카파, 유진 스미스, 브레송 이런 사진들을 섞어서 딱 보여줘. 그래서 브레송 사진을 로버트 카파 사진에 넣어놓고 이걸 로버트 카파가 찍었대. 이러면 사람들은 믿어. 유진 스미스 사진을 로버트 카파, 브레송 사진을 넣고 이거 브레송이 찍었대 해도 아, 그렇구나. 그닥 차이가 별로 없어. 왜? 뷰파인더 뒤쪽에서 머물러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대 사진가들 3명을 언급을 했는데 이 사진가들을 섞어볼까? 다이애나 로스 사진을 듀안 마이클 사진에 넣고 이거 듀안 마이클이 찍었대 이러면 이건 듀안 마이클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진가들마다. 프랭크 사진을 아버스 사진을 놓고 이 아버스가 찍었대 이러면 말도 안 돼. 이건 느낌이 로버트 프랭크 스타일인데? 그지? 안 섞인다라는 거죠. 이게 뷰파인더 앞쪽으로 철저하게 나와서 자기만의 색깔을, 왜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내기 시작한. 지금 보면 이제 설치 구성 사진들이 생겨나겠지.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스틱, 근데 물론 어떤 아. 사진을 딱 이렇게 두부처럼 딱 잘라가지고 딱 보면은 아 요거는 현대사, 요건 근대사 이렇게 아. 딱 어느 정도 뭐 중첩된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저희가 근대 사진 다룰 때 그 대표적인 사진으로 그 3등선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애랑 그 로버트 프랭크의 그 아메리칸즈 나온 사진을 딱 비교를 해보면 어.
자, 두 개 다 같은 요소가 가지고 있지. 어떤 네. 상징성도 갖고 네. 있고 그 시대의 어떤 표면도 갖고 있지만 네. 로버트 프랭크는 뭐지?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끝나질 않았어. 83장의 사진으로 그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사진가들이 이런 표현을 쓰지. 와, 장편 소설과 맞먹는 사진을 냈다. 로버트 프랭크는 공이 사진가들이 인정한 최고의 사진가가 아닌가. 그 시대에 어떻게 미국이라는 곳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만의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또 상징을 넣어서. 자, 로버트 프랭크 2만 뭐 몇 천 장을 찍었다 그랬지만 그거 못 찍은 사람 요즘 없지. 중요한 거 뭐야? 83장을 고를 수 있는 힘. 그게 대단한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진을 공부하는 거는 사진을 찍는 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되려 사진을 고르는 걸 공부한다고 해야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름다운 단어가 많다고 아름다운 시가 안 나오고 아름다운 시는 어떤 평범한 언어를 어떻게 조합을 했을 때 엄청난 파장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가 나온 것처럼 사진도 마찬가지. 이 사진 다음에 이 사진. 우린 자꾸 회화적으로 접근하니까 단사진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그래. 근데 감정의 소통이라는 게 봐봐. 언어라고 친다면 사진도 단사진으로 얘기해야 좋은 건지 여러 장의 사진을 묶어서 감정을 전달해야 좋은 건지.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표현이 제대로 안 되면 단어로 얘기하지만 스카이, 뭐 윈도우 이렇게 해서 단어로서 얘기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문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안 될 때는 단어로 얘기하지만 자 이제 사진이 언어로 현대 예술 작품들이 전부 언어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언어로 친다면 한 장의 사진으로 말하는 작가는 없었다라는 거지. 그 감정을 다 드러내는 작가는 아마 가히천재일 거고. 그래서 현대적으로 와서 이게 언어적 이 요소와 접근을 한다면 듀안 마이클스나 로버트 프랭크 같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징, 언유, 유출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인이라는 거 그거 보고 어때요? 미국인을 봤더니 너무 뭐 정말 광고에서 나오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만 오면 잘 살고 평화롭고 아니면 활기차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미국 한번 봐봐라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사실을 직시하고 또 그걸 상징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권력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 알지? 토리도? 그게 70년 전에 나왔던 영화야. 그런데 동쪽 마녀와 서쪽 마녀는 뭘 빗댄 캐릭터였냐면 윌스트리트 금융가와 정치인들을 빗댄 캐릭터였고 그 다음에 뭐 사자와 허수아비는 당시에 아마 농민들을 빗댄 캐릭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하나가 나오지. 누구지?
양철 깡통.
그렇지. 깡통인간. 깡통인간이 원하는 게 뭐였어?
마음.
그렇지. 마음. 심장. 마음이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깡통인간은 그 당시에 현대인들을 빗댄 캐릭터였어. 자, 왜 마음을? 왜 일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사는. 모던 타임즈 보면 뭐 사람이 기계화되지. 하루 종일 볼트를 조이니까 나왔어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볼트 조이는 막 제스처를 하면서 그 찰리 채플린이 연기를 하는 걸 보는데 그 시대에 내가 왜 일하는지 뭐 일벌레가 되는 거지. 왜 일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내 마음이지. 자, 우리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 인문사진을 공부하는 이유, 사진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 내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카메라가 찍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작동해서 찍는다라. 그럼 이 마음이 왜 작동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이유에서 보면 아 우리 사진은 참 아 그래 카메라가 찍긴 하지만 카메라는 뭐 우리 강백호의 슬램덩크 보면 왼손은 거들 뿐 카메라는 찍을 뿐 자, 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마음이 나오게 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사진 공부인데 사람들이 광고 사진 쪽으로 자꾸 이제 테크닉 화려. 아, 물론 멋져. 어. 그건 광고 사진의 한 파트고. 이제 우리가 광고 사진을 할 게 아니라면 이 카메라, 작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또 사진 공부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잘못 오인되니까 이 사진의 어떤 테크닉 쪽으로만 자꾸. 그래서 어떤 렌즈를 써야 되고,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고, 어떤 차를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자기의 부와 지위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 방식이 카메라에도 그대로 와서 어떤 카메라를 써야지만 내가 어떤 지위를 얻는 듯한 아니면 전문가가 된 듯한 이제 그거는 기계적인 룰의 문제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룰, 우리 마음의 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뭐 미술사도 한번 다뤄보고 오늘처럼 근대 현대 사진의 어떤 시대적 분류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그래 현대사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로버트 프랭크, 뭐 아메리칸즈, 뭐 미국인들 되게 유명한 사진집 딱 봤어요. 그럼 어떨까요?
실망하겠지.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뭐가 들어가 있지? 예쁘고 멋지고 근사하고 이제 근대적인 요소. 몇 년 전인가 예술의 전당 지나가는데 영국 근대회화전이라고 하더만 지금 뒤에 도록도 있는데 영국 근대회화 근대라는 말을 보는 순간 와 저 전시회는 너무너무 멋진 전시회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내 머릿속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멋진 그림들이 전시가 됐었어. 자 만약에 영국 현대회화전이라고 하는 아마 이렇게 브레카드에 이렇게 붙어져 있었으면 나는 속으로 야 어떤 현대 작가들이 와서 머리 아픈 작품을 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자 로버트 프랭크 사진은 멋지지 않아 실망하게 되겠지 하지만 생각해야 보여 자 미국의 그때 50년대의 미국상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와 버스 사진도 있지 그때 미국 50년대 버스는 백인은 앞쪽에 앉고 흑인은 뒤쪽에 앉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이 앞쪽에 앉았던 백인의 이 거만한 표정과 또 흑인의 이 애잔한 표정이 교차가 되면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물론 이제 흑인 한 명 여자 한 명이 이 버스 앞쪽에 앉으면서 흑인은 왜 앞쪽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루터킹 목사하고 시작됐던 게 흑인 해방운동의 시기가 되기. 뭐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보면, 아, 야, 50년대 미국은 이랬겠다. 물질밖에 몰랐고, 뭔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리고 공허한 느낌들. 텅 빈 식당. 주크박스만 있는. 또 흑인 아이가 그냥 그 텅 빈 식당에서 내팽개쳐져 있는. 백인 아이는 그 다음 장면에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집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와 멋져라고 보면 전혀 멋지지 않은 회화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미술적 교양으로 바라보시면 그닥 멋지지 않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로버트 프랭크 뭐 이런 식으로 딱 검색해서 아무런 그런 연관성 없이 사진으로 쭉 나온 거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네.
듀언 마이클 사진도 막 쭉쭉쭉쭉 막 나열돼서 나온다.
그렇지. 나열되면 네. 그걸 못 읽는 거지. 네. 그래서 몰로나이가 1940년에 뭐라 얘기했어. 앞으로의 문맹자는 사진을 못 읽는 자일 것이다. 이미지를. 우리도 지금 이미지를 다 읽고 살잖아.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지. 저 가로수길 레스토랑에 갔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화장실의 한쪽은 주먹이 그려져 있고 한쪽은 가위 손 모양이 그려져 있어. 와, 그 기호를 내가 못 읽으니까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거지. 어느 쪽이 남자고 어느 쪽이 여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지나가는 점원한테 남자가 어디에 이러니까 주먹이라 그러더라고. 왜? 그걸 못 물어봤어. 왜 남자가 주먹일까? 뭐 옛날 우리말은 남자는 주먹이다 뭐 이런 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기호를 해석을 못해서 나오고 나서 그냥 그래요 이라고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자꾸 머릿속에 이제 집에 가면서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왜 남자가 주먹이었을까?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그지? 주먹을 그려놓은 이유와 가위 모양의 모양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이 기호라는 게 우리 사회적 약속이고 사회적 시대에 따라서 틀린 어떤 기호들이라서 뭐 지금의 노란 리본은 세월호고 그 전에는 노무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어쨌든 뭐, 그런 걸 이렇게 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게 기후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기후는 정하기 나름이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시대에 따라 또 틀린 거고, 그지?
그런 시대의 맥락을 모르고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겠네.
그럼. 그래서 사진에서는 사진을 올려놓고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때와 장소. 몇 년도 어디. 이거는 빠지면 안 돼. 왜? 자, 아까 앙리카르띠의 브레송 사진도 발표된 건 250점밖에 없어. 70년 동안 사진 찍었는데. 그런데 어떻지?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 제목이 있는 사진도 없어. 그런데 때와 장소는 항상 가 있어.
그렇구나. 전시회 가도 그건 나와 있지.
어, 그건 나와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시대상으로 그 사진을 번역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멋지게 폼을 잡고 있어. 우와, 멋지다, 이쁘다, 날씬하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때와 장소 밑에 보니까 조선 1857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사진의 해석은 조선 시대의 유명한 광녀가 되겠지. 근데 지금 2015년대에 있으면 늘씬한 모델 정도의 해석이 되겠지. 아니면 요즘 시대의 현대적인 아가씨.
예를 들어서 노란 리본 아래서 되게 슬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의 하진이가 한 30년 후에 제가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지. 어, 이게 뭐야? 왜 울고 있지? 노란 리본인데 왜 울고 있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 하진이가 역사 공부를 했다면 아, 3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비리가 있었고 그 배경으로 보면 이 사진이 해석이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사진은 시간이 따라오잖아. 얼마 전에 내 돌사진은 아직 안 보여줬지만 내 젊었을 때 사진을 요즘 수업할 때 한 번씩 보여주거든. 와, 사람들이 뭐 안 믿지. 우와, 저게 선생님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나였어. 리얼이지. 근데 지금은 언리얼이지. 오, 뚱뚱한 아저씨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뭐야? 사진은 그림처럼 상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만드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아니면 그때 그랬어.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바라보는. 아메리칸서도 지금 시대에 바라보,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완전 뭐 실망하는 사진일 수가 있지. 근데 50년대의 관점으로 보면 와, 50년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사진으로 풀었을까 하고 놀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번역의 체계에 따라서 아니면 관점에 따라서 사진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가, 바라볼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사진들은 굳이 그런 것도 없이 바라봐야 되는 사진들도 있고. 이제 무의식 같은 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
쉽지 않네요.
어, 쉽지 않지.
뭐 똑같은 리본이더라도 뭐 팽목항이 있을 때랑 그다음에 봉화마을이 있을 때랑
그렇지,
완전히 다르니까.
이쁜 장식용 리본일 것인지 아니면 애도의 리본일 것인지 그 위치에 찍은 날짜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체계가 틀려져 버리는 거니까.
그럼 말씀에서 이제 현대사진이 가져오는 특징들을 봤는데 이거랑 카메라도 기계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고도 보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 카메라의 구조, 이제 하부 구조라 그러거든. 이제 벤야민이 하부 구조라 그러는. 하부 구조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 시간적 그렇게 변하니까 어때? 우리 시간, 시공간의 개념도 바뀌어 버리는 거야. 자, 아침에 부산에서 아침을 먹고 서울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강릉 가서 회한사랑 소주를 한잔한다. 뭐 지금 가능한 얘기지.
네.
시공간도 가능한 얘기야. 근데 다만 50년 전만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안 돼. 공항이 없고 일반 여객선이 없고. 자, 그래서 시공간 개념 해석하는 것도 지금 어때? 시대에 따라 지금 틀리지. 이렇게 된 것처럼 하부구조에서는 끊임없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카메라가 좋아지고 아마 윙크만 해도 찍힌 카메라가 아마 나올 것 같고 아마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상부구조는 어때? 우리 정신적인 문제는 벤자민은 그러지. 머물러 있다 못해 퇴행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공부를 안 하시니까 지금 찍는 사진이 1800년도 후반에 유행했던 사진임을 모르는 거죠. 1860년 우리 살롱 사진 언제 유행했어? 1860년부터 유행했다 그랬지. 예술처럼 보이려고, 미술처럼 보이려고.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지금 찍는 사진이 1860년도에 유행했던 사진임을 모르고 지금 이게 좋아. 이게 좋지 않아? 그림 같은 사진.
그 200년 전 카메라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계를 쓰고 있으면서도.
쓰고 있으면서도. 그때 시대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컬 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대의 변화와 실험들이 있어서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다다이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실험하고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유행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 현실 세계에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받아들인 적이 없고 공부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던 예쁜 그림처럼 찍고 있는 거. 근데 1800년대 화가들은 또 어떻게 했어? 저리 사진을 닮으려고 사진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뭐 드가의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시대 변화에 막 연기를 내뿜고 있는 기차를 그리기 시작했고. 사실주의 어때? 뭐 사실주의 누구였지? 대표적인 작가가? 드가도 사실주의 화가였고 쿠르베 같은 작가도. 나에게 천사를 그리게 하려면 천사를 데려와라. 자, 사실 똑같이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진처럼 그렸지. 채석장에 돌깨는 아저씨, 호롱불 밑에 책 읽는 소녀. 이런 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 시대는 그런 게 그리는 주제와 소재가 안 됐다라는 거지. 언제나 역사, 영웅의 일대기, 성경의 이야기, 이런 것만 무대 전면을 바라보듯이 그리는 시대에 그림의 소재가 어때?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할 거야. 그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맨날 그렇게 상상해서 그리는 거 이제 재미없어. 그래서 천사를 그리게 하려면 천사를 데려와. 나 그거 보고 그리게. 나의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돌깨는 아저씨 저 고생하는 모습, 만약 돌깨는 그 장면의 역동성이 나에게는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걸 그려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와 이런 것도 소재가 될 수 있구나 하고 그렸듯이 그 시대에 뒤바뀐 어떤 그런 예술 사전을 모르니 지금 사진을 드는 사람이 아 사진이 이런 거야 하고 이제 골든 섹션을 얘기하시죠. 그거 벌써 인상파 화가들이 얘기했다. 그걸 얘기하면서 아, 나는 예술 사진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과연 1900년도 초반에 했던 50년대에 유행했던 스티글리츠의 어떤 그 30-40년의 그런 스트레이트 포토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만큼 사진을 누구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진 공부는 너무나 안 하는 시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지.
반대로 또 현대 사진에서 보면 이제 구성 사진이라는 장르가 생길 만큼 있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현실에서는 찾아내지 못하는 장면들을 그렇지. 그냥 꾸며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진중권 교수의 선생의 이미지 인문학 책에 보면 이제 사진의 회화로의 귀환 또 사진 이제 그림이 되려고 자 이제 내가 가르치는 건 사진 철학적 영역에서만 멈추는 거고 왜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플라톤 철학이 아직도 우리가 논의되고 있고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의 어떤 철학성 인덱스성은 아직도 있는 거지 시대가 지나도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까지만 가르치고 이제 회화로서의 사진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왜? 일단 자본적으로 너무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이디어를 그치? 우주선이 UFO가 나타나고 비행기에 격추하는 장면을 찍고 싶어. 와 제작비 엄청나겠다. 그래서 그걸 내가 못하니 나는 철학적 영역에 있으면 사진을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성 설치 사진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르치지. 뭐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에 대해서 지표로서 보여주고 싶다 이러면 방독면을 쓰고 시내에서 한 장 찍고 바닷가에서 찍고 어디 옥상에서 찍고 폐허가 된 재개발 구역에서 찍는다면 이거는 어떤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범위는 할 수 있으나 더 뭐 유명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 진짜 알래스카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위에서 찍어야 되고 얀처럼 뭐 하늘에서 번지고 헬리콥터를 빌릴 비용이 없어. 나는 못 찍어. 600mm 망원도 있어야 되고. 그럼 나는 그런 거 못하니? 나는 그런 걸 안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럼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준미래적으로 보면은 이때쯤 생겼을 때 이제 지구를 바라보는 사진도 생기고 하는 최초의 사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구성 사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선구자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미 나왔지. 뭐 선구자적인 뭐 제프웰 같은 작가들 네. 80년대에 벌써 나왔었고 아직도 찍고 있고 한 장르지. 그래서 초반에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는 그냥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종목이 있고 그 여러 종목의 룰을 알 때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현대사진은 현대사진으로서의 룰이 있어. 그걸 알 때 그 사진의 영역을 즐기는 거고, 금방 토리가 말한 구성 사진의 어떤 룰들이 있겠지, 설치 사진에. 그 룰을 알 때 또 즐길 수가 있는. 이게 내가 전부야, 이게 최고야, 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특히 현대 시대에는. 그 룰을 알기 위해서 그 룰에 공부를 하지. 얼마 전에도 뭐 카메라 가져오신 분이, 하셀블라드 가져오신 우리 문화생이 뭐까지 같이 가져왔냐면 설명서, 책장. 자, 이걸 사용하고 즐기려면 어떤 룰을, 이 기계적인 룰을 알아야 돼. 그럼 사용 설명서 정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이제 정신적인 룰은 어떻게 변천이 왔고 어떻게 있으니 이제 뭐의 부분이 있는 거지? 선택의 부분이. 근데 모르면 선택할 것조차도 없이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권력에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거지. 구경꾼으로 당연히 지금 시대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 스마트폰을 써야 되고 카카오톡을. 나는 뭐 인터넷상에 머무는 시간이 남들보다 좀 적은 것 같아. 근데 한번 머물려 보려고 했더니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하루 정도 부족해. 그렇지 않아? 뭐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거기다가 뭐 밴드,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게 소통되고 있어. 다들 그렇게 사시지만 뭐 나 하나 정도는 그렇게 안 살아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래도 카톡이라도 좀 확인 좀 잘하세요.
좀 그게 문제이긴 하지.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뭐 그래도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물론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지만
주변이 불편.
인문학적인 이제 현대 사진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사진 작가분들이 오래 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에도 이제 계속 거론이 되어 왔잖아요. 최근에 치면 그래도 최신 현대 사진가가 있을까요? 인문학적으로?
뭐 아직도 뭐 그런 데는 뭐 랄프 깁슨이라든지 뭐 여러 사진 아직도 많아. 사진가들은 하나의 장르야. 현대사진은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류의 사진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런 작가도 뭐 그 토리가 이번에 샀던 그 일본 작가 누구야, 모리야마 다이도 작품도 그런 그런 류의 그런 분위기의 사진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흘러나올 거고 계속 공부를 가리실 거고. 근데 요즘 대려 안타까운 건 이제 사진학과에서 학생들한테 그걸 못 가르치는 게 좀 안타까워. 왜? 학생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취직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사진만 공부할 시간이 적지, 사실은. 토익도 쳐야 돼. 토익 점수도 받아야 되지. 뭐, 다른 과목도 해야 돼. 4년 동안 그걸 다 하고 졸업해서, 아, 나는 사진 전공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요즘 사진학과 나오신 분들이 더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 근데 사진학과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이걸 고민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참, 나 같은 사진학과도 안 나온 사람이 그냥 이 공부가 재밌었어. 뭐 하다 보니 뭐 요 정도 얘기까지 하지만 이 이제 더 깊은 얘기를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진학과 가서 교수님들한테 들어야 되겠지. 자, 이게 참 아마추어들이 갖고 있는 자유로움이기도 한데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이걸 계속해서 살면서 즐길 거고 또 내하고 같이 놀 사람들을 찾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걸 또 권력 체계로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이 복잡단안한 게 이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룰도 너무너무 많아지죠.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안다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너무 복잡한 다양성과 복잡한 룰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또 되려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찍고 발견하고 공부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부에서는 저희 현대사진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현대사진을 대표하는 작가들 로버트 프랭크부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토리 어땠냐 이번 방송?
네, 많이 유익한 방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지 않았나 봐.
정말 근성을 이용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 들으시면 아마 들으신 분들이 단순히 사진을 떠나서 이제 전시회 갈 때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조금 뭐 현대사진전 아니면 뭐 현대미술전 같은 거 보시게 된다면 뭐 큐레이터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를 조금 더 유심히 본다든지 연도와 장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신다든지 그런 거라도 조금 도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참 이 짧은 시간에 현대사진 근대사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수가 있는 걸 알지만 안구리 말대로 요 정도의 내용이라도 좀 아시면 그래도 좀 지침 아니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작가 특집편에서 한 작가를 한번 구워 삶아 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5회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회 때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제발.
제발.